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열왕기하 6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2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섬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느니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위하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한 주간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합니다. 주의 앞으로 나온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누어질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자에게 주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겐 그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표현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을 우리는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표현들 좋아하십니까? 제가 최근 들어 자주 묵상하고 또 감사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저 단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한다면요, 이 표현의 감동은 그리 크지 못할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큰 의미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말이 꼭 붙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 이리 말합니다. 자기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은 위하여 주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이 있었다는 말을 옛날부터 들은 자가 없고 깨달은 자도 없으며 그런 신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리고 열심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은 그의 일하시는 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다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아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실 하나님, 그의 일들을 더욱더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엘리사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현재 자신들의 거주지가 좁으니까 새로운 처소 건축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사 그 요청을 허락했고요. 또 함께 그곳까지 동행하기로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선지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처소의 그 건축 계획, 엘리사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원한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제자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나무를 베려다가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리 말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빌려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문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제자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가 좀 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오다의 히브리 단어는 샤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샤울은요 그냥 단순히 빌려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울은요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제자는 도끼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상대방에게 아주 통사정을 해서 겨우겨우 이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여러분 이 도끼가요 매우 고가의 또 고급의 장비였을 테니까 누구도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도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자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좀 마련해 보자고 하는 아주 좋은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좋은 계획에 정말로 큰 역할 감당해 보려고 남에게 아주 간곡하게 사정하여서 이렇게 도끼까지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황은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선지자의 제자가 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늘 항상 가난한 그러한 상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잘 이렇게 쓰고 돌려줘도 눈치 많이 보일 텐데 잃어버리기까지 했으니 이 제자 너무나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이 5절에 아주 절절하게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성경은 도끼를 어디에 빠뜨렸는지 묻는 그 엘리사의 질문에 이 제자가 도끼 빠뜨린 곳을 가르쳐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그곳에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 던집니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행동.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빠졌던 도끼가 떠올랐고요. 제자는 그것을 건져 올렸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8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8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w 혹은 once로 번역하여서 마치 이 두 사건이 비슷한 때 일어난 사건처럼 묶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저자가 때로는 비슷한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구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경인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은 두 이야기를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묶어둔 것을 아주 어렴풋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잠시 마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침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아람 나라의 시점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로도요 쉽게 유출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신기한 것이 아람이 진격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먼저 수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실패하니까 여러분 아람왕은요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 있다, 분명 내부에 그런 스파이가 있으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요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와 같이 아람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신하는 내부 스파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 스파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들의 계획 모두를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요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매번 가로막고 있는 이가 이 엘리사인 것을 안 아람의 왕, 우리가 미처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전 병력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출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아람의 군대는 모두 앞을 볼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시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붙잡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이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보다 많은 그러한 하늘 군대로서 엘리사와 사마리아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군대를 모두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이라 명령하는가? 이들 선대하라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들 잘 먹여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적국과의 전쟁의 이야기 여러분 사실 전혀 이어지지도 않고요 전혀 연결되지도 않는 두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왜?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굳이 연속된 위치에 묶어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스케일의 이야기를 열왕기서 저자가 굳이 연결해 놓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두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서로 다른 이 두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둔 이유, 하나님은 개인적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두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도끼를 건져 올리는 일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 모든 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때문입니다. 우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요, 크고 광대한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단 지적인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문제와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들을 거쳐왔는지를 전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무소부재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 하여도요,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사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요, 내 옆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면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린 이러한 설명들은요, 우리 간구의 중요한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일하실 것이란 확신 갖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보다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가 없는 또 다른 이유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가 없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두 이야기에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끼를 건져 올리실 때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결국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이들과 여러분, 그래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동역자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외에도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인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그는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51년간 중국 선교 감당했고요, 800명 이상의 중국인 선교사들을 배출해내고 양육해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양육해낸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보다 더 많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서 주의 일들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사람의 협조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인생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렴풋한 기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에게 내어 맡겨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일해 주실지를 좀 기대해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같은 문제 안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파묻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일하심을 기대해보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서 일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함께 동참하며 주의 도구로 쓰여볼 수 있기를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이 시대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초라한 일이라고 해도 크고 광대한 일이라고 해도 주의 백성이 구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사용하셔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합니다.